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군함이 오늘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갸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섬을 둘러싼 두 나라 간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소속 군함 한 척은 오늘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 가까이 접근해 2시간 넘게 항해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청융화 일본 주재 중국 대사를 새벽 2시에 불러 이번 사태에 항의하며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요시 대 관방장관도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센카쿠 열도를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 관함의 일본 영해 부근 진입은 심각한 문제이자 일방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는 자국 해군이 갸오이다오 해역을 항해할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곳이 중국 영토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 항공기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했었다고 에스토니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군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제 안토노프 26 항공기가 핀란드만 바인둘루 섬 인근 에스토니아 영공에 1분 가까이 침범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는 당시 교신기가 작동되고 있었지만 에스토니아 운항당국과 조종사 사이에 교신은 유지되지 못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에스토니아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인테르팍스 통신에 당시 항공기는 칼리닌그라드의 발티케 기지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비행하고 있었다며 엄격한 항로를 따라 이동했을 뿐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당국은 그러나 이는 올해 들어서만 러시아군 항공기의 세 번째 영공 침범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무장괴한들에 의한 총격 사건 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여행 허가를 금지했습니다. 서한지구의 대민 업무를 관장하는 이스라엘 당국은 오늘 성명에서 라마단 기간 중 모든 여행 허가, 특히 주데아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가족들의 방문 허가가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내 팔레스타인인들과 공격범의 친인척 200여 명 등 8만 3천여 명의 친척 방문과 예루살렘의 라마단 기도회 참석, 테라비브 국제공항을 통한 해외여행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오늘 오전 두 건의 자살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7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폭탄은 바그다드 동부 상업지구를 겨냥했으며 이로 인해 15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 바그다드 북부 이라크 군 기지 인근 버스 정류장을 타격해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바그다드 내 거의 모든 자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ISIL로부터 팔루자를 탈환하기 위한 이라크군의 공격 작전으로 양측 간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 반군 단체 알샤바브의 공격으로 소말리아 정부군과 현지에 파견된 에티오피아 군 병사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수도 모가디슈에서 북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할간 마을 주민들은 오늘 오전 중무장을 한 알샤바브 반군들이 마을 내 에티오피아 군 기지를 공격한 뒤 자살폭탄 차량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바브 측은 자신들이 에티오피아 군 병사 43명을 살해하고 기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과 터키군의 포격으로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반군 18명이 숨졌다고 터키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터키 아나돌루 통신은 오늘 익명의 보안관리들을 인용해 시리아 북부 ISIL이 터키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ISIL 목표물들에 대한 타격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터키와 연합군이 화기 장착 차량 2대와 여러 포진지, 방어용 은신처로 사용되는 건물 등을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9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추가 생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concerned that North Korea could have access to materials that would allow it to produce.
북한의 평화 지수가 9년 연속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북측의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가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리수용의 방중 결과를 교환하며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리수용 부위원장을 통해 7차 당대회 결과와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입장을 중국에 전했고 그에 대해 중국은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리수용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중 양국이 핵 문제보단 관계 개선 분위기로 나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와 관련한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9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리수용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지만 비핵화를 직접 거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국 정부와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이와 함께 북중 양측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5자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양한 협의 개최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중 양국이 최근 개최한 전략경제대화와 관련해 중국은 미중 양측이 실무 차원에서도 긴밀하게 안보리 결의 이행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의 9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미중 양국 간에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핵 공조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모두 견인하는 주도적 외교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홍균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서로의 기존 입장을 교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추가 생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활동 재개 소식에 거듭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re concerned that North Korea could have access to materials that would allow it to produce nuclear weapons.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 국무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 식힌 뒤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한반도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 당사국 등 동반국들과 함께 가능한 조치들과 제재 방안 등을 논의 중이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제재 이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continue to consult with our other partners in the six-party talks to on steps that we can take. We're trying to implement sanctions.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제 대화에서 관련 주제를 논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또 영변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의 확산 가능성과 관련해 확산 문제에 대해 늘 우려한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중대한 위협이라고 미국 고위 외교관이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헨리 엔셔 오스트리아 빈주재 국제기구 대표부대사는 8일 북한이 계속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확대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이날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은 IAEA가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성과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에 관련 대북 결의들을 포괄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를 강조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국제사회 단호하고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대북결의 2705 채택을 통해 북한이 행동에 따른 분명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안보리 대북결의를 이행하고 미국과 북한 간 무역과 금융관계를 더욱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또 북한을 진지하고 믿을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제재를 굳건히 이행하고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북한이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 비싼 대가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미국과 동맹국,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북핵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의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청징예 빈주재 유엔과 국제기구 대표부대사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예민하다며 모든 관련국들이 서로를 자극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포괄적인 접근법과 올바른 처방이 필요하다며 대화와 협상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 대사는 이를 위해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일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해 다니엘 미토프 불가리아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윤 장관이 지난 1990년 양국 수교 이후 26년 만에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불가리아에서 아직 북한의 존재가 상당하고 대사관도 규모가 크다면서 이번 윤 장관의 방문이 대북 압박 공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러시아를 방문한 뒤 곧장 불가리아로 향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최근 북핵 문제 해법으로 이란식 접근을 강조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력한 금융 제재와 또 국제 공조가 이란의 핵 합의를 이끈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이란식 접근이 무엇이고 또 미국 정부가 이를 강조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누가 먼저 이 이란식 접근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까?
네, 미국 외교의 사령탑이죠. 존 캐리 국무장관입니다.
예.
캐리 장관은 지난 6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 경제 대화 개막 연설에서 미국이 앞으로 이란 핵 문제를 모범으로 삼아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And we believe the Iran case proves this to be effective that we work i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로즈 부보좌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 연설에서 백악관은 이란식 제재가 입증된 것으로 믿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도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란식 접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공조가 협상을 이끌어서 이란 핵 문제가 지난해 타결된 것처럼 북한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P5+1, 즉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강대국인 독일이 지난해 7월 이란과 핵 관련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서명해서 13년을 끌어온 이란의 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었었죠.
예. 자, 그렇다면 이란식 접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식 해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은 경제 제재가 협상 타결을 이끄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이곳 워싱턴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탄탄하게 공조를 먼저 유지를 했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게 효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당시 어떤 제재들이 가해졌던 겁니까?
이란 경제의 중심축인 원유 수출을 차단한 게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예.
미국 의회가 2011년 12월 31일 이란의 원유 수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켜 채택했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을 했죠. 이 법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이 금융 제재를 가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입니다.
네.
이란과 교역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자 관련 교역국들이 원유 수입을 끊거나 예. 규모를 대폭 축소한 예. 거죠.
이란의 중요한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가한 건데
네.
그렇다면 얼마나 타격을 입었습니까?
이 원유 수출이 얼마 안 가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러자 현금 수입도 막혔고 결국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게 된 거죠. 원유가 이란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총 생산 GDP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이 원유 수출의 비중이 아주 컸었죠.
예.
게다가 미 재무부는 이미 2011년에 발효된 통합 이란 제재법에 따라서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란의 돈줄이 그러니까 전방위로 차단된 거죠.
네. 올해 초부터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시작한 대북 압박 움직임과 상당히 좀 흐름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2월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채택한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근거해서 추가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네.
미 재무부는 이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강화했고 또 지난 1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해서 이란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란의 원유에 해당될 수 있는 북한의 그 주요 수출품이죠. 이 광물 수출이 그 제재의 핵심 표적이 된 것도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시 이란 제재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본다면 앞서 그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유엔 안보리라든가 유럽연합에 대한 유럽연합의 공조 이런 것도 상당 부분
많은 작용을 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유엔 안보리는 이미 2006년부터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결의했습니다.
예.
이어서 2007년엔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금융 지원 금지, 또 이란을 오가는 선박 중에 금지 물품 선적이 의심되는 배들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예.
이것도 좀 북한과 비슷한 이제 경우인데요. 이후에 2010년까지 모두 4개의 대이란 제재 결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 결의 채택 수준과 아주 비슷한데요. 유럽연합도 지난 2010년에 모든 회원국들의 이란과의 교역과 금융, 에너지, 교통, 비자 발급 금지와 자산 동결을 포함하는 통합 추가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예.
또 2012년 7월부터는 미국과 공조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했죠.
2012년 7월부터 이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이란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네. 압박이 되고 영향을 받는 네. 어떻게 보면 제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도 지금 2012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원유 수출이 차단돼서 돈줄이 막히자 이란의 환율은 바로 솟구쳤고
예.
구매력은 바닥을 쳤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무려 30% 중반을 기록했고 그러니까 물가 변동률이 그렇게 팍 올랐다는 거죠.
네.
또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2011년에 $7,500 수준이었는데 그 이듬해에는 $5,500로 $2,000나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자 중산층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고 내부에서 개방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커졌습니다.
네네.
이는 2013년 그러니까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압승을 견인하는 동력이 됐었죠.
예.
로하니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취임하자마자 석 달 뒤에 핵협상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협상이 지속된 뒤에 지난해 이 역사적인 핵합의에 성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란식 접근이
네.
먹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이란 경제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줬고
네.
이것이 이란의 정세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결국 네. 이제 협상 테이블로 왔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는 게 과연 그러면 북한도 이런 식의 방법으로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 것이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비슷한 점도 많고 미국 관리들은 이게 북한에도 이제 효과적이라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정권 교체를 또는 이제 체제 변환 불안정을 이제 비핵화보다 더 우선시한다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북한이 주장하는 뭐 정권 교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협상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압박이 결국은 협상을 위한 어떤 수단이지. 이제 그 압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란과 달리 지난 7차 당대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핵보유국을 선언을 했고요.
예.
또 항구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또 이란은 핵실험을 안 했지만 북한은 이제 네 차례나 했죠.
네네.
이란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회원국으로 이제 계속 남아 있습니다만 북한은 오래전에 탈퇴를 했습니다.
예.
게다가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 또 체제 보존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핵무기 포기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지적도 있죠.
네.
무엇보다 이란은 협상 당시에 제재 해제와 고립 탈피가 목표였는데 북한은 평화협정 또 미한 군사훈련의 중단 세계 비핵화론까지 거론하고 있어서 해결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미국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란식 접근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강조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김영곤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7차 노동당 대회를 연 데 이어서 이달 말에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운 국가 직책을 가질 것인지 또 국방위원회 존속 여부와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가 오는 29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을 발표했다며 대의원 등록은 27일과 2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명목상의 북한 최고주권기관으로 해마다 한두 차례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달 초 36년 만에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체제 재정립과 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김정은 당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새 국가 직책을 가질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 체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국가에도 적용해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행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당 차원에서 이제 김정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재정립했고 이번에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김정은의 위상을 재정립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대외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과 인사 개편을 통해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등 김 위원장의 장기 집권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헌법과 법령 개정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국가 직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자신을 수장으로 한 새 국가 권력기구를 신설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지금 뭐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부분이 부석재 헌법에서 국방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없어졌던 중앙인민위원회 부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앙인민위원회가 부활된다면 그 위원장 자리가 국가의 수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찰의 대상일 수 있겠죠.
국방위원회 폐지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뗄 경우 국방위원회 기능이 약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수를 줄이고 새 국가권력기관의 산하기구로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정책결정은 물론 집행기능까지 가져감으로써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5개년 전략의 분야별 목표치가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정성장 박사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면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언급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구체화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그러나 개혁적인 정책들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경제 병진 노선을 이미 확고하게 당대에서 이제 그걸 또 원칙으로 정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경제 방향은 역시 북한 내 그 자강력을 좀 강화시키는 따라서 북한 내부의 그 경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뭐 그런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경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대남 분야와 관련해선 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한 만큼 이를 거듭 촉구하는 결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정부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이 북한과 안보, 군사, 경찰 분야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죠. 이후 우간다가 이 북한과의 관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9일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 협력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우간다 정부와 북한의 관련 분야 협력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5-60명 규모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군과 인민보안부 등의 고문단에 대해 철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9일 기자설명회 발표 내용입니다.
현재 우간다에는 과거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수십 명의 북한 군경 관계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간다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이러한 북한과의 협력이 중단되고 또 이에 따라서 이러한 관계자들이 우간다를 떠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군사 경찰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지난 1987년 북한과 군사차관 제공과 군사고문단 파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간다 정부와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한 데 따른 우간다의 군사경찰 분야 협력의 공백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메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간다군 정보 책임자가 오는 16일 한국을 방문해 군사정보교류회의에 참석함으로써 한국과 우간다의 군사교류가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달 말에는 우간다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정부기관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우간다 군 당국자들의 방안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우간다의 교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9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고도로 군사화된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평화지수가 9년 연속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호주의 민간단체인 경제평화연구소는 8일 발표한 국제평화지수 2016 보고서에서 북한의 평화지수는 2.844점으로 조사 대상 163개국 가운데 150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시작된 이 조사에 2008년부터 포함된 북한은 지난해 151위, 2014년 153위, 2013년 154위 등 올해까지 9년 동안 15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지수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갈등, 무력 충돌 등과 관련 있는 23개 지표를 통해 측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정치적 테러와 군비 지출, 군인 수, 핵무기, 수감자 수, 인접국과의 관계 등에서 세계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자살과 폭력 시위, 폭력 범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에도 테러리즘과 정치 불안정의 증가로 전 세계 평화 수준이 악화되면서 지난 10년간 계속됐던 세계 평화 하락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시리아와 예멘의 내전이 심화되면서 올해 평화 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폭력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13조 6천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해외 직접 투자액보다 11배나 많은 금액이며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13%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아이슬란드가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꼽혔고 덴마크,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핀란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순서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103위, 한국은 53위, 중국은 120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 30만 유로, 미화로 34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두 개 프랑스 비정부기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8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비정부기구들의 대북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 유럽연합지원계획 제1단체로 활동하는 프리미어전스와 제5단체로 활동하는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대북식량지원사업에 각각 15만 유로, 미화 17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리미어전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사업 담당관은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자금으로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식량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누리의 담당관은 북한 주민에게 염소를 지원하고 염소 사육 방법을 전수하며 사료 생산 증대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 단체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40만 유로, 미화 45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프리미어 전스는 프랑스 정부 외에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시다 등의 지원을 받아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해남도 4개 협동농장에서 염소우유와 요구르트, 빵 등을 생산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빵 만드는 기술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 황해남도 해주시 축산업 관계자들에게 사료 증산 기술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황해남도에 진료소 4개를 세워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의료 전문가를 교육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15만 유로, 17만 달러로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북한에서 130만 유로, 미화 150만 달러 규모의 물고기 생산 증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고기 양식과 작물 재배, 가축 사육을 함께하는 통합 양식 기법을 통해 물고기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오는 2019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중국군 함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인근을 항해했는데요. 네. 이 지역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예. 중국 정부가 내놓은 7,600억 달러 규모의 비만 퇴치 다이어트 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세계 5위 석유 매장량으로 한때 남미 최고의 부국으로 통하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네. 또 미국 소식으로는 이 필라델피아시가 미국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청량음료에 부과하는 소다세 도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이 요즘 영유권 문제로 주변국들과 계속 뭐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전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이 벌이고 있는 갈등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예. 오늘 오전 0시 50분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중국 해군의 창카이 1급 프리기탐이 센카쿠 열도 구바섬 북동쪽 접속 수역을 항해했습니다. 예.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고방송과 퇴거 요구를 무시하면서 이뤄진 것인데요. 새벽에 일어난 만큼 일본 정부가 날이 밝자마자 도쿄 주재 중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들여서 강력히 항의했고요. 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예.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다오이다오라고 부르는데 네.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벌였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센카쿠라고 부르고요. 중국에서는 조어도 말씀하신 대로 다오이다오라고 부르는 무인도입니다. 예. 이 센카쿠 분쟁은 청일 전쟁이 일어난 1894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얘기인데요. 네. 중국에서는 1873년에 출판된 지도에 중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섬은 당연히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일본에서는 1895년 오키나와현에 정식으로 편입된 뒤에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고 있어서 일본 예. 영토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늘 아침에 한 20분 동안 이 해역 주변을 항해를 했고 중국 군함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항의를 했는데 이 이후에 중국 측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2시간 20분 동안 항해라는 것인데요. 네네. 중국이 일본의 항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일본 외무성이 청룡화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들여서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강조했지만 예. 청대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다오위다오는 중국 영토라고 반발한 것으로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줬습니다. 네. 군함을 파견했던 중국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서요. 우리 군함이 본국 관할 해역을 항행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면서 다른 나라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본국 관할 해역에 우리 군함을 보내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이곳에 계속 군함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중국 군함의 주변 해역 항해가 재연될 경우에
네.
이 양국의 무력 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일본 자위대가 직접 사태 확산 가능성을 또 거론하고 나왔는데요. 자위대 최고 지휘관인 가와노 가스토시 통합망료장이 일부러 기자들을 불러서요.
네.
중국이 일본 외무성의 이번 항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기대한다고 밝힌 뒤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 자위대로서는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산케이 신문은 미국 정부가 관련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본 정부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센카쿠 열도 인근을 지난 군함이 중국 함정뿐만 아니었다고요?
네. 이 우달로이급 구축함을 비롯한 러시아 군함 세 척이 중국 군함과 비슷한 시간대에
예.
센카쿠 열도 주변 이 접속 수역을 항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함이 왜 이 지역 그 지난 건가요?
네, 서방 언론은 중국하고 러시아 두 나라가
네.
미국 또는 일본을 겨냥한 공동 전선을 구축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요.
예.
이 중국이 지난 3일부터 4흘 동안 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15차 아시안 안보회의 이 샹그릴라 대화 당시에 러시아와 함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어서 6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중 전략경제대화 기간에서도 러시아하고의 별도의 안보대화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러시아 군함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이 러시아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
중국과는 분리 대응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중국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비만과의 전쟁에 나섰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5조 위안, 그러니까 미화로 7,610억 달러를 투입하는 비만 관련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최근 중국에서 이 비만 인구가 크게 늘어서요. 뇌졸중과 암, 당뇨를 비롯한 관련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네.
하셨습니다.
사실 비만과의 전쟁하면 미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 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그렇죠.
중국도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데
네.
어느 정도 됩니까? 비만 인구가.
네, 중국의 비만 인구가 남성은 4,320만 명,
예.
여성은 4,64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의 비만 인구 보유국이 됐다고 환구시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중국인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인구가 2005년에 비해서 4배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 비만 인구의 20%가 대도시에 살고 있고요. 이 고소득의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의 남자가 과체중인 경우가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는 걸로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비만까지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네.
대도시 한 20% 정도 인구가 비만 인구가 대도시에 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도시 지역 밖에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농촌 지역을 보면은요. 특히 청소년 비만율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30년 전 1% 미만이던 청소년 비만율이 남자의 경우 2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네.
예, 산둥 질병 통제 예방센터가 공동 연구진과 함께 1985년부터 2014년까지 기록된 7살에서 18살 농촌 지역 남녀 학생 2만 8천 명의 체중과 체질량 지수를 분석해서 나온 내용이 그런데요.
네.
이 1985년에는 남녀 모두 비만율이 1%를 안 넘었는데 2014년에는 남학생이 17%, 여학생이 9%가 각각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비만이 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또
네.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점점 더 비만 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 비만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내놨습니까?
네, 앞서 이 중국 정부가 총 5조 위안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관련 자금이 운동과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체력 단련 제품과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신생 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최근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살 빼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규모 신생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 중국 정부의 투자 계획에 따라서 관련 산업이 앞으로 매년 19%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남미 이야기입니다. 앞서 저희들이 중국에서 비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네. 남미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할 텐데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먹을 것 을 찾기 위해서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광역 지역에 속한 이 차카오 시의 라몬 무차초 시장이요. 최근 이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시민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광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사냥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네.
현지 언론도 이 최근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이 극심해지면서 길거리나 쓰레기통에서 먹을 만한 음식을 찾아서 배를 채우고 있는 주민들의 실상을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뭐 음식물이 부족한지 좀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베네수엘라 대학들이 공동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은요.
예.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하루에 두 끼 이하를 먹고 있는 국민이 12%에 달했고요.
네.
또 현지 업체가 지난 4월에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하루 세 끼 먹을 여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 예.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이 경제에 나는 물가고가 겹쳐서요. 국민들의 네.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인데요. 특히 기본 식료품에 속하는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사치품 가격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때 남미 최고 부국으로 꼽혔는데요.
네.
최근 기름값이 폭락하고 또 베네수엘라 정부의 외환 통제 정책 또 최악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더욱 어려지면서 이로 인한 반정부 시위로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국가 위기 사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의 대도시인 필라델피아시가 소다세 일종의 세금인데 이걸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필라델피아 시의회 전체 위원회가 8일 저녁 청량 음료에 대한 세금인 일명 소다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이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 다음 주에 시의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 대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소다세를 부과하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그 음료에 청량 음료에 네. 세금을 물린다 이런 얘기인데 세금을 물리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의도도 있고 목적도 있겠죠.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예.
이 소다라고 하면은 이 북한으로 치면은 룡성 콜라나 랭천 사이다 같은 이 청량 음료를 말하는데요.
네네.
이런 음료는 마실 때 또 달고 이 톡 쏘는 게 맛이 있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건강에는 좋지가 않죠.
네.
따라서 청량 음료에 소비세를 붙여서 그러니까 음료 값을 더 올려서 사람들이 소다를 좀 더 적게 마시게 하려고 소다세를 매긴다는 건데요.
네.
소다는 비만과 당뇨 또 충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서 소다를 줄이라는 권고를 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얼마나 이 세금을 물린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네, 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 1온스당 1.5센트의 소다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인데요.
예.
이 1온스라고 하면은 한 28g인데 소주 반잔 정도 양이 되겠습니다.
네.
예, 앞서 제가 이 의회 전체 위원회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소다세 도입을 제안한 필라델피아 시의 짐 케니 시장이 원래 1온스당 3센트 세금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세금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이걸 반으로 줄이는 수정안을 내놓은 건데요.
네.
이번 수정안에는 일반적인 소다를 포함해서 또 다이어트 음료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과즙이 50% 이상 포함된 과일 주스는 설탕이 들어있다고 해도 소다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에서 이 소다세 도입이 논의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앞서 두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했다고 하네요.
네.
필라델피아뿐 아니라 이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일부 대도시들도 이 소다세 도입을 추진했었지만 실패를 했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현재 이 캘리포니아주의 버클리시에서만 소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다도 그렇고 청량음료도 네. 그렇고 뭐 담배라든가 일종의 기호식품에 세금을 붙인다고 하고 했을 때는 항상 그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네. 소다세 도입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 도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소다세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나 시 차원에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서라도 네. 설탕 음료를 좀 덜 마시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반대론자들은 값싼 소다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인데 결국 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거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음료 회사나 식료품 업체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정부의 높은 세금 정책에 반대하는 세금 반대론자들도 소다세 반대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소다세가 논란이 되면서 대선 후보들도 관련된 언급을 했다고요?
네. 이 펜실베니아주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소다세 도입에 찬성했지만 이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자를 자청한 이 버니 샌더스 후보는 소다세 도입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반대를 했었죠.
예, 필라델피아시도 이런 논란 끝에 이제 수정안이 통과된 거군요.
맞습니다. 필라델피아시는 이 소다세 도입으로 한 9천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소다세로 마련된 예산을 영유아들을 위한 시설을 늘리고 또 시 도서관과 시 회관들을 수리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다세 수정안이 끝까지 의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이제 이게 관건일 텐데 어떻게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언론들은요. 무난히 이 수정안이 통과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와 콜로라도주의 볼도시 같은 대도시와 일부 중소도시들도 이 소다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필라델피아 소다세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량인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오전 오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평양의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31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안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되고요. 양덕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평안 북도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수풍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8도, 중강은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조금 흐립니다. 용현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6도, 사리온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9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오전, 오후 구름이 끼는 곳이 많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5도, 원산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성진 지역은 오전에는 맑습니다. 성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18도고요. 성진은 오전에는 14도, 낮에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모든 해상이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내외로 일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군함이 오늘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갸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섬을 둘러싼 두 나라 간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소속 군함 한 척은 오늘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가까이 접근해 2시간 넘게 항해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청융화 일본 주재 중국 대사를 불러 이번 사태에 항의하며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는 자국 해군이 다오이다오 해역을 항해할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곳이 중국 영토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 항공기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했었다고 에스토니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군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제 안토노프 26 항공기가 핀란드만 바인들로 섬 인근 에스토니아 영공에 1분 가까이 침범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는 당시 교신기가 작동되고 있었지만 에스토니아 운항 당국과 조종사 사이에 교신은 유지되지 못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러나 인테르팍스 통신에 당시 항공기는 칼리닌그라드의 발티케 기지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비행하고 있었다며 정해진 항로를 따라 이동했을 뿐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공해상에서 미군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미군과의 협의 도중 러시아 측에서 이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제안서는 공해상에서 양국군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고 항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제안서는 특히 공인된 신호와 통신 채널 사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같은 제안은 최근 양국군 사이에 긴장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최근 발티케에서 미군 항공기에 15m까지 접근하고 미 해군 구축함 도널드 쿠코의 근접 비행을 실시해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오늘 오전 두 건의 자살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7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폭탄은 바그다드 동부 상업지구를 겨냥했으며 이로 인해 15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 바그다드 북부 이라크 군기지 인근의 버스 정류장을 타격해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바그다드 내 거의 모든 자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ISIL로부터 팔루자를 탈환하기 위한 이라크군의 공격 작전으로 양측 간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 반군 단체 알샤바브의 공격으로 소말리아 정부군과 현지에 파견된 에티오피아군 병사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수도 모가디슈에서 북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할간 마을 주민들은 오늘 오전 중무장을 한 알샤바브 반군들이 마을 내 에티오피아 군기지를 공격한 뒤 자살폭탄 차량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바브 측은 자신들이 에티오피아 군 병사 43명을 살해하고 기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과 터키군의 폭격으로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반군 18명이 숨졌다고 터키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터키 아나돌루 통신은 오늘 익명의 보안관리들을 인용해 시리아 북부 ISIL이 터키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ISIL 목표물들에 대한 타격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터키와 연합군이 화기 장착 차량 두 대와 여러 포진지, 방어용 은신처로 사용되는 건물 등을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는 시리아와의 접경 마을인 킬리스 지역에 대한 ISIL의 로켓포 공격에 대응해 시리아 내 ISIL 목표물에 폭격을 가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